아버지,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눈을 저희가 맞추고 있을 때 그것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저희가 휩쓸릴 밖에 없는데, 저희가 거기서부터 눈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환경이, 저희 처지가, 저희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대답을 저희가 듣게 하셔서 내가 현실을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도 주님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의 눈먼 우리들을 다시 한번 눈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세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정말 저나 저희 이야기가 감추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단지 도구가 되어서 증검다리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전달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저 입술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볼까요? 1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한 특별한 대답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그렇지 않고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대답이 나에게 대답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나는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요즘에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엉킨 것이 있고, 그때 내 인생에 대한 특별한 솔루션이 있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냥 내가 운동량을 좀 늘리고 햇빛을 쬐는 게 대안일 때도 있어요. 그쵸?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요즘에 정말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지고 힘들 때 내 체질에 맞는 특별한 보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루에 45분씩 걷는 게 대안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솔깃해요? 뭔가 나만을 위한 솔루션에 되게 솔깃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뱃살 빼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보통은 어디로 가요? 뭐 파인애플 식초가 좋다, 뭘 먹어라, 이런 특별한 솔루션에 돋구치는데, 그냥 안 드시면 돼요. 그렇죠?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꼭 파인애플 식초를 먹고 먹던 것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먹고 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솔루션을 찾아다녀요. 뭔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럼 비법은 나와 있잖아요. 안 먹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편적인 답이 나의 답인데, 보편적인 답이 나의 답인데 특별한 답을 찾을 때 하나님 전에 약간 난감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햇빛을 안 쬐서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야, 좀 산책 좀 해,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 응답 이 사람한테 들릴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기대는 뭐예요? 내가 널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는지, 네 인생 어떤 일들을 계획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자기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내 귀에 잘 안 들리죠. 그렇죠? 내가 자꾸 그 사회생활하는데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자꾸 생길까라고 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나에게 마땅한 직장과 여건과 이런 게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좀 좀 불성실해서 그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좀 성실하면 될 문제인데 네가 좀 불성실해서 그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면 사실 이 사람한테는 그 얘기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되게 고민을 해요. 왜 이런 관계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 없고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특별한 경우들 분명히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네가 좀 승질을 고쳐야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격을 좀 고쳐. 그 좀 고쳐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천사가 나오는데 응답은요 마리아의 머리에게 찾아와서 머리맡에 찾아와서 네가 동정녀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가브리엘도 있지만요 가브리엘 천사도 있지만 누구나에게 저게 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보여지는 대천사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내 새벽에 찾아오는 가브리엘을 되게 천사라고 생각하지. 거기 태양 같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로 서서 누가 봐도 보이는 대천사는 나를 위한 천사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가브리엘을 올 때보다 대천사로 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명확한, 보편적인, 나에게도 적용되는 그것이 내 솔루션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천사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대천사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가브리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날아다니는 거 아닌 건 알죠. 계시록 지금 몇 주째니까 목사님이 오늘 대천사를 보라고 하셨어. 주여 내 영안을 열어 대천사를 보게 하소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의미는 알겠죠. 대천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응답, 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언어를 쓰니까 그대로 씁시다. 이 언어들이 풍요롭고 더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가브리엘보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대천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천사가 나에게 보내질 때가 있다면 그거에 시선을 맞추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보편적인 정답. 그쵸? 보편적인 정답. 우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브리엘 오면 가브리엘 와서 좋은 얘기 해준 적 별로 없는 거 알죠? 굉장히 유니크한 얘기 진짜 바래요? 그거 괜찮아요? 난 부담스럽던데. 가브리엘이 특별히 와서 좋은 얘기해 준 게 뭐가 있니? 동정녀 마리아 네가 결혼하는데 너 애 낳을 거다. 그리고 걘 죽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네가 피해 다녀. 뭐 어떤 부분이 되게 감동적인 거야 도대체? 마리아가 굉장히 신앙 좋아서 그거 감동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집중돼 있게 감동받지.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 나타나서 그런 소리 해봐. 여러분들이 그 가브리엘 가만 놔두나. 여러분들이 딱 야곱 모드로 바뀌어서 그 말을 취소하기 전에 절대 떠나지 못 가십니다. 이렇게 약복강가처럼 딱 부여잡고 당장 그 저주를 철회하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은 대천사. 봅시다. 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죠?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머리 위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 같고 발엔 불기둥이 있어요.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고요.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살아가 저분이 자니 큰 소리를 부르짖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대천사로 표현되지 않는데 일단은 커다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 대천사로 불러요. 얼굴에 해갖고 발이 불기둥 같으니까 일단 키가 큰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일단 커 보이잖아. 여기서 보여진 이미지는 뭐예요? 해 같은 얼굴이 있다는 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선명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선명한 진리죠. 그렇죠? 해 같은 얼굴. 그럼 불기둥 같은 발은 뭐예요? 어디서 보나 보태는 선명한 진리인데 이건 객관적인 진리고 진리가 너무 객관적이면 각 개인에게 도그마화될 수 있잖아요. 교조적이 될 수 있잖아요. 불기둥은 뭐예요? 그것이 지금 너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는 주관적인 진리가 불기둥이죠. 그렇죠? 불기둥은 뭘 상징해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따라가고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의 발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무지개가 깔려있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브리엘이 아니더라도 이 가브리엘은 나중에 또 알겠지만 일단 대천사가 보여주는 저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갖고 계신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 될 거야. 이게 이 대천사가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천사를 보셔야 돼요. 그럼 대천사에서 조금 더 하면, 근데 이 특징이 뭐냐, 그럼 구체적으로 컨텐츠가 뭐냐, 대천사 보여주는 진리가 뭐냐고 설명해 주는데, 손에 뭘 갖고 있어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어떤 두루마리가 있어요?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죠. 봉인된 두루마리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걸 누가 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띄셨죠. 그렇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봉인됐어요? 봉인됐잖아요. 봉인 안 돼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예수가 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나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렇죠?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진리. 그게 대천사가 보여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 맥락에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발은 어디에 딛고 있어요? 땅에 딛고 있죠. 한쪽 발은 어디에 딛고 있어요? 바다에 딛고 있죠. 이거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표현해요.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되지 않은 영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해변으로 나오고요. 바다로부터 용이 나와 해변에서 전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진리의 세상을 표현할 때가 많고요. 바다는 혼돈의 세상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근데 이 천사는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 발은 땅에 한쪽 발은 바다에 딛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편적인 진리는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천사, 얼마나 일반적인 대답인 줄 알겠죠? 누구에게나 펼쳐진 일반적인 대답이라는 게 거기 있어요. 누구에게나 펼쳐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딱 고개를 들면 보이는 거예요. 내 머리맡에 새벽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고개 들면 보면 태양같이 거기 떠 있고 불기둥같이 거기 있는 대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면요. 그것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무지개로 나를 인도해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안 보는 게 우리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것을 안 보는 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너무 막 그렇죠.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대천사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단어. 성실도 대천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성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실을 예수 믿어야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성실을 굉장히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실이 뭔지는요. 7살 즈음을 넘어가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실이 뭔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실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대가가 따라오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노력해서 이루어내어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성실이죠. 그렇죠? 이 성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처럼 누구나 알 수 있게 대천사의 얼굴로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 대천사를 안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력 안 했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노력을 안 해서 얻지 못했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지금도 앞으로도 그냥 어떻게 얻어걸리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관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왠지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게으르게 놀고 있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걔에게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응답은 야 성실하게 살아. 너 그거 도둑놈이야 그거.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대천사가 필요해요. 아 내가 평가자로 남아있구나. 내가 소비자로 남아있구나. 내가 대천사를 바라보지 않고 이 게으름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어둠 속에 서 있구나. 게으르게 사는 게 되게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그러다가 성실이라는 태양을 보는 거죠. 대천사의 얼굴을 봐요. 아,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불기둥을 봐야죠. 그럼 지금 내가 성실해야 되는 게 뭐지? 회사 일인가? 아니면 지금은 내가 관계에 성실해야 될 때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성실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내가 성실해야 되는 게 뭐지? 아, 지금 내가 정말 게을렀구나. 난 지금 인생에 대한 고민에 성실해야 되는데 내가 주어진 일만 막 정신없이 하면서
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게을렀네. 이건 뭐예요? 불기둥이죠.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얼굴만 보면 도그마화 될 수 있죠. 교조주의화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될 거야 라는 또 다른 게으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실은 뭐가 필요해요? 타겟팅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뭐에 성실해야 되는 건가?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성실해야 되죠. 그렇죠? 쉼에 성실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불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천사예요. 우리한테 대천사가 필요해요. 사랑 해볼까요?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나요? 독점적인 정보인가요? 아니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 뭡니까?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적이다. 멋있다.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왜?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은 나의 목이니까 넌 얼굴을 들어. 나의 목이야. 내가 약간 부끄러움이 스치지만 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몫이 아니에요. 유현이가 참 나랑 동일시되어 있나 봐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상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대상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기뻐하게 되죠. 그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나에게 줄 걸 다 준 거예요. 그를 기뻐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돌보게 되죠. 섬기게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건 뭐예요?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펴 있어요. 이 꽃이 강합니까? 아니죠. 이 꽃이 되게 어디서든 잘 자라날 수 있는 진짜 근성 있는 뭐 강력한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꽃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받을 건 받았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돌보고 싶죠. 섬기고 싶죠. 존중하죠. 그렇죠?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내가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래, 나라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불쌍한 것. 그래, 네 편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나라도 네 편을 들어주자. 난 네가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린 친하니까 같이 가야지 뭐. 이런 실용주의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 가치를, 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아끼게 되죠. 내가 나를 돌보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를 존중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돌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평가하죠. 그렇죠? 나를 존중하지 않고 좀 무시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함부로 대함이 있죠. 그래서 사랑에 뭐가 있어요? 물에 행치 않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표현이 처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이성 간에 이런 사랑을 하는 거고요. 내 업무, 내가 하는 사회적 현장에서 내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공동체나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기도 해요. 그렇죠? 사랑이 어떻게 있어요? 사랑이 태양처럼 거기에 있어요. 사랑은요. 아까는 성실은 7세가 넘어야 아는데요. 사랑은 3세만 넘어도 알아요. 그렇죠? 누가 날 이뻐해 주는 거 정말 잘합니다, 애들. 그리고 누굴 이뻐하고요, 또. 3세만 넘어도 알아요. 사랑은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불기둥이 필요하죠. 그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 그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나의 불기둥이겠죠.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지금 살아있음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주신 기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 그렇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교회 다녀도 이거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대한 삶의 만족도나 뷰가 되게 좁죠. 훨씬 이기적인 사람이 되죠. 이게 되는 사람은 훨씬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죠. 그렇죠? 만족도 되게 높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자부심이 뭔지, 인자가 뭔지, 긍휼이 뭔지, 그렇죠? 자존감이 뭔지, 인내가 뭔지. 이 고리타분한 그 수많은 단어들 우리가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대천사로서. 세상에 뭐가 있어요? 대천사가 있어요. 나에게만 주는 유니크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답은 다 외면하고 나를 위한 답만 찾아다니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난감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70%의 인간의 보편성과 30%의 나만의 유니크함으로 합쳐진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이 받는 답의 70%는 보편적인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 보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뭘 바라봐야 돼요? 대천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대천사가 지금 나에게 얘기해주는 불기둥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담아두셨어요. 일반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일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절반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한테 전달되어져.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면서 대천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대천사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불기둥을 만나야 돼요. 그 인도하심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이 대천사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보편적인 고리타분한 대답이 여러분 인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성실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뭐 충요라는 단어, 그렇죠? 공공성이란 이런 것들, 뭐, 그렇죠? 뭐지? 봉공이란 단어죠, 그렇죠? 공공에 봉사하는 것, 공무원들한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요즘에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좋아하신 분들 계세요? 좋아하신 분들이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는 얘기는 대통령이 봉공하기 때문에 공공에 봉사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느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왜 그게 나의 가치는 아니죠? 그게 고리타분한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대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지켜내고 지지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대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불기둥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절반. 다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왜 잘 안 될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지? 창고라고 그랬니 내가? 내가 썼던 단어. 아, 창고에 들어가 있는 대천사라고 표현했는데 미안해요. 어떤 날에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서. 이 대천사는 고리타분한 게 됐어요. 먼지 쌓여 있고요. 우리가 근데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천사는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유니크한 자기만의 응답을 찾아 헤매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해서 주신 보편적인 응답에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건 다 고리타분 얘기, 뻔한 얘기하고 다 창고에 처박아 놨어요. 이 키 큰 천사는요, 그냥 창고 구석에서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쳐다보지 않아요. 그 해 같은 얼굴에도 불기둥 같은 다리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 친구는 창고에 처박혀졌을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전혀 다른 흐름을 차보죠.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단어 아시죠? 여기서 해볼까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뭐 이상한 거 꼭 섬겨야 우상 숭배가 아니고 타종교로 개종해야 우상 숭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를 섬긴 건데 사람들이 그 공산이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은 개종한 적이 없어요. 개종하지 않은 상태도 우상 숭배란 거지.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국교를 교체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여호와 신앙이 국교였어요. 그들이 개종해서 우상숭배를 했다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왜 그러세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숭배는 내 마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대전제가, 다시 내 마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대전제, 이게 맞고 이게 좋은 거야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사결정의 대전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올라가 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틀렸으니까. 그렇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즘 우리에게 가장 새로 신상, 지금 유행하는 우상은 뭘까? 요즘 여러분들 제일 많이 유행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21세기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이게 트렌디한 건데 제가 보기엔 인생계획이에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우상은 인생계획이에요. 보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의 정점에는 인생계획이 있어요. 나는 인생계획은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조합돼서 한 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좀 다른 거지. 난 이 정도의 안정적인 위치, 이 정도의 사랑하는 가정, 내가 이 정도의 성공적인 사회적, 내가 이 정도의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여유. 그 정도 차이나 취향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 폴더로 되어 있어요. 인생 계획은. 이 정도의 안정, 이 정도의 가정, 이 정도의 성공, 이 정도의 여유를 갖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곳으로 의사결정의 70%가 끝나요. 이곳으로 의사결정의 70%가 끝나요. 그러니 성실이니 본공 이런 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고리타분해지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내가 세운 계획과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내게 가장 큰 관심이고 고민이고 행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내 인생 계획이 내 생각의 7, 80%를 장악해요. 그쵸? 생각만 장악하나? 아니죠. 내 정서를 장악하죠. 어떻게? 그게 잘 될 것 같고 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니라고 자만해져요. 아, 뭐 다 이루었어요, 되게. 인생 이제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이 사람한테는. 아니라고 자만해져요. 그게 안 될 것, 이게 안 되면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져요. 그죠? 자책하게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그게 될 듯한데 안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으면 조급하고 불안해져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정서가 대부분 이 사람의 정서를 다 차지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건 이 사람 정서에 깊게 못 들어와요. 이 인생 계획과 연동된 정서가 이 사람한테 기본 정서로 깔려버려요. 웬만큼 좀 잘 되잖아요? 웬만큼 잘 되면 뭐 다 됐어요. 그냥 다 필요 없어. 내가 인생의 위너고 사람들한테 나한테 인생을 배워야 되고 이런 태도가 돼요. 뭔가 더 신앙생활, 뭔가 하나님, 뭔가 변화 이런 게 큰 관심 없어요. 거의 다 됐거든. 돼야 될 게 거의 다 됐어요. 곧 다 될 거고. 될 것 같은데 약간 안 될 확률도 높을 때가 제일 정서적으로는 되게 제일 영향이 커지죠. 불안과 조급함. 되게 조급해지고 되게 불안하고. 정서적 점유율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이 인생 계획이라는 것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인생 계획이 우상 숭배의 인생 계획이 우상인 사람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인생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과 협의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과 진행하는 거, 하나님 이걸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인생 계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 이건 진짜 꼭 해주세요. 인생 계획에 연동돼서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한테 뭔가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거나 참.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계획을 세웠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 세우는데 이게 착착착 진행이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이 좀 열정을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갑은 아니니까 저 더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이라 하나님이 협력업체였으면 내가 진짜 죽여버렸을 텐데 진짜 일을 이따위로 해. 근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공손하게 이게 이번 달에도 처리가 안 됐어요. 제가 다음 달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 이건 꼭 이건 다 됐고 이건 무조건 이건 진짜 이건 정말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 이게 진짜 키인데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되고 있다고 했으면 신앙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쪽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 능력을 어떻게든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관심. 신앙에서 큰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요. 인생계획이랑 우상숭배를 하다가 인생이 어느 정도 잘 되는 사람은요. 아무 일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뭐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아무 일 없이 교회를 떠나요. 너무 감사해서 졸업하죠. 그렇잖아요. 그 인생 계획에 대한 그 코어로 하나님이랑 같이 뛰었던 건데 그게 성취됐으니까 셀러브레이션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협력업체랑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또 다른 프로젝트가 또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실 연락할 일이 없는 거죠. 명함 잘 보관해놓고 다음에 또 비슷한 일 있으면 이분들 진짜 잘하니까 연락해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인생 계획이 우상숭배인 사람의 또 한 측면은 인격이 얄팍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요.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 자기가 맡겨진 일을 꼭 제대로 해내려고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죠. 한결같이 좀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 한번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 좀 아끼는 사람, 그렇죠? 인간애가 있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괜찮은 사람을 느끼죠. 어떤 사람 여러분들 별로라고 생각해요? 자기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별로라고 생각하죠? 자기 나 필요할 때는 되게 막 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나한테 보여주더니 내가 필요 없어지니까 확 사람이 사라지는 사람들. 자기에게 되게 중요할 때는 막 정말 창의적으로 열정적인 인재인 것처럼 일하다가 자기한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딱 접어버리고 시니컬해지는 사람들. 사람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 정말 딱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생 계획이 자기 인생의 탑 대전제인 사람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얄팍해져요. 삶에 대한 깨달음이 그 인생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성숙하고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합리적인 말들을 하고 논리를 펼치고 막 날개를 펼치듯이 자기 얘기들을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중심은 딱 하나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요. 내 얘기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고.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되게 공공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렇게 오래 지켜보다 보면요 하나예요. 그냥 자기 이해관계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계획이 자기 대전제인 우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되게 초라해집니다. 가끔 보면 좀 슬프다라는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되게 괜찮았던 친구인데 바른 가치관도 갖고 있고 그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인생 계획이 자기한테 탑 프라이어리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순간 어느 날 봤더니 사람이 되게 옛날보다 되게 가벼운 사람이 되겠더라고. 전에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안 그러더라고. 왜? 제일 대전제가 그거니까. 분위기 또 안 좋네. 뭐 이렇게 별로야?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천사와의 불길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왜 우리가 성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에 성실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못 들어올까? 내가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사랑하는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들어오지 못할까? 내 인생에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게 내 일상생활에 들어오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미 인생 계획이라는 대전제로 많은 게 결정돼 버렸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딴 소리를 하면 회의 시간도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야. 아 근데 이런 측면 있잖아. 아 그거 알지. 그런 측면 있지만 그 측면 때문에 결정하기엔 이 측면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근데 다른 측면 얘기하면서 계속 딴지 걸면 짜증나잖아요. 약간 회의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대천사가.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맞아.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길 바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나한테 불필요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 대천사의 기준들이 안 들어가요. 원래 대천사는 일반인들에게도 다 있는 거거든요. 문학, 철학, 종교,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 대천사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지금 다 날아가죠. 안 들어가요 사실 사람들에게. 그런 기준이라는 것들이. 왜? 인생 계획이 다 먹어버렸거든. 인생 계획이 다 먹어. 인생 계획이 철학이고 그렇죠? 인생 계획이 종교고 인생 계획이 예술이고 인생 계획이 문학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압도적인 우상. 이거 되게 어려워요. 싸우기. 차라리 불교랑 싸우지. 이 우상과 어떻게 싸울까? 혹시 이런 우상을 갖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을 애굽에서는 여호와라고 외쳐봐야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하나님조차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변화가 필요합니다. 좀 다른 얘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상상해봐요. 상상해봐요. 이쪽에는 인생 계획이 자기의 우상인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죠. 이 사람은 자기 인생 계획에 맞는 일들에겐 집중할 거예요. 아닌 일들은 쳐낼 거예요. 맞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아닌 관계는 쳐낼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관계할지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 계획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방식으로 일하고 관계하고 그런 식으로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그 반대쪽에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인생 계획이 없네. 계획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요,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걸 자기 모토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성실해야 되는 것에 매일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가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게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전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뒤에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직장에서 어디까지는 게 내 비전에 맞는지 중간에 어느 층에서 점프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지금 드랍할 시점인지 계속 갈 시점인지 막 그러다가 조급해지고 막 불안해지면 또 너무 힘들어서 일 쉬고 막 이런 사람 일을 잘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해나가는 사람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전 두 번째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더 많은 인정했을 것 같고 이 사람 더 유능해지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인생 계획의 그 긴장감은 아시죠? 그 텐션은 아시죠? 그거 하다가 업무력 더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막 자기 혼자 마음 급해서 막 그러다가 막 자기 혼자 승질내다가 자기 혼자 힘들어서 쉬잖아. 여러분, 어떤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인생 계획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캐스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가 캐스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애는 또 우리 작품에 출연을 안 한다네. 또 만나보니까 그럴 만한 애도 없고 어쩌다 한 명 만나도 뭐 캐스팅이 거절되고 막 그래서 캐스팅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연기력이 안 돼. 애가 외모도 안 되고 그냥 봤더니 또 그래.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렸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막 이 사람이 가정을 건강하게 꾸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정을 건강하게 꾸릴 것 같아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더 많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과 인생 계획이 아닌 내가 대천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이 어느 쪽이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나은 사람이 된 게 그 삶을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봤을 때 저 사람의 업무력도 보고 저 사람의 관계적 태도도 보지만 저 사람은 진심으로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심으로 저렇게 저렇게 내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심으로 저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더 무게중심을 실어서 살아가세요?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들 기회를 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십니까? 누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 요즘엔 뭘 해봐야 되는데 뭐 하늘에서 한번 뛰어내려봐야 되는데 날아봐야 되잖아 그게 나는 건 아니야 그 나는 게 아니던데 그냥 앉아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냥 내가 인생의 꿈이 한번 날아보는 거고 어디를 가보는 거고 세상의 끝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좋겠죠 부러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 힘들긴 하지만 하여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런 사람과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걸 느낄 줄 알아요 햇살을 느낄 줄 알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느낄 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어떤 게 느낄 줄 알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게 어떤 게 느낄 줄 알고 이 사람은 파랑새가 있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인생계획의 우상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은 게 여러분들 우리를 더 좁고 척박하게 만든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조차 가둬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갇혀서 나와 함께 쭈그러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조차 해결을 못하고 이게 진짜 같이 일하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거기서 눈을 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대천사가 있습니다. 하, 여기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내 인생. 정말 여러분 인생 소중한 거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오늘 나의 불기둥은 뭐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여러분 전형적이어 보이는 그 고리타분한 단어 몇 개를 여러분 인생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래, 내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내가 이건 이렇게 할래. 난 사람을 이렇게 대할 거야. 난 일은 이렇게 대할 거야. 난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할 거야. 누구나 하는 뻔한 단어. 그렇죠? 자꾸 파인애플 식초 찾아 헤매지 마시고. 저도 하나 샀어요. 냉장고에 있는데 하여튼 좋다고 하더라고.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파인애플 식초 찾지 마시고 그냥 굶고 뛰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덜 먹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응답을 자꾸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 일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인생을 어떻게 대하고 내면을 어떻게 대하고 그 전형적인 말들을 여러분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필요해요. 보니까 뭐 인터넷에 우연히 봤는데 그런 거 좀 다른 얘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 급훈 지금 급훈. 옛날 급훈은 뭐라고 그랬지? 남이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의 깨면 후라이. 이게 옛날 요즘 급훈. 옛날 급훈 아까 얘기했던 성실 뭐 이렇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쭉 대비해 놓고 뭐 칠판보기를 송중기 보듯 하라 뭐 이렇게 요즘 급훈 있고 옛날 급훈 봉공 뭐 이런 거 있고 요즘 급훈 뭐 이렇게 있고 뭐 옛날 급훈 이렇게 있고 계속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저희 보니까 전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저희 급훈이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정말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지 그치? 이게 뭐야? 뭔 말이야 도대체? 이따만한 돌에 써 있어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자, 요즘 되게 세련된 교훈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련돼진 거예요? 세련돼진 거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바뀌었어요. 옛날은 뭐였어요? 삶이 이렇게 살아라는 기준이었어요. 요즘은 네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태도예요. 왜? 지금의 우상은 인생 계획이니까. 그 대전제로 네 인생 계획 이루고 싶어? 이렇게 주도적이어야 해. 이렇게 집중해야 해. 꿈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쪽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부터 여러분 마음의 방에 있는 그런 인생 계획과 인생 계획에 대한 태도들에 대한 격언들을 좀 떼시고 다 떼면 안 되고 인생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떼시고 거기에 구석에 처박혔던 그 고리타분한 단어들을 꺼내세요. 종교적인 단어 말고 일반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사족을 좀 달죠. 두 가지 크리스천들 얘기를 해볼게요.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알기 때문에 일반 계시 따위 이런 게 있어요. 특별 계시를 알기 때문에 일반 계시 따위 뭐 그냥 저런 뭐 그래서 더 인문학도 안 읽고 삶에 대한 성찰도 안 하고 뭐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협한 사람이 돼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본적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요.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계속 여전히 뭐 인생 계획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만 깊어지니까 특별 계시는 교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생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만 깊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내 인생 계획에 대한 얘기 막 하죠. 하나님이랑 계속 그럼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 보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옆 사람 인생 계획 기도해줘요. 중보 기도죠. 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얘도 빨리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좀 안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더 이타적이어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더 하면 되죠. 우리 교회 뭐 만 명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셔서 다시 경제를 부흥시키시고 뭐 결국 다 같은 얘기잖아.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민망하니까 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이 한국 사회가 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이거예요. 근본 정신이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대천사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 계획이란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랑 교제만 하니까 말이 계속 엉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만심에도 좀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약간 아, 쟤네들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 그 무지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걸 되게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배우세요.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구나. 귀 기울이셔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실수가 아니라 나무의 숨 교인들의 특별한 실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저는 불기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한국교회 실수 중에 하나가 해같이 빛난 얼굴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살아. 그 다음에 불기둥을 설명 안 해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킨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뭐에 성실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해같이 빛나는 얼굴도 중요하지만 불기둥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맥락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어디에 무엇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마치 불기둥이냥 포장하는 약삭 바르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면서 지승질대로 하는 거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지 거기서 불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게을러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성실하고 있어요가 불기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진짜 게으른 거면서 아우 저게 성실하게 살아 이런 건 고리타분한 얘기고 저건 교조적인 얘기고 되게 아, 저게 되게 율법적인 얘기고 아, 요즘에 누가 저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은 세련되게 아, 요즘에 쉬라고 얘기하던데 어? 이런 거지. 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결론이 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구나 라고 나셨으면 내가 헛소리를 했던 거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 기독교가 그런 거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좀만 생각해봐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대천사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마무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뭐 길지 않게 합시다. 첫 번째, 오늘 너무 강의적이 돼서 미안하긴 한데 약간 좋아하는 주제라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얘기고.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첫 번째, 계시록 전체에서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사실은 그 구조적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구조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2, 3주 뒤에 뒤에까지 진도가 나간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대천사의 의미 자체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귀 기울이셔야 돼요. 대천사에게. 그렇죠?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귀 기울이시는 건 세 가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양심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양심 있죠? 양심 없어요? 양심 있죠? 근데 그 양심이 평소에 없죠? 언제 나타나요? 정말 이건 아닌 짓을 할 때. 근데 갑자기 내가 잊고 있었던 양심이 툭 튀어나오죠? 뭐라고 해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다. 우리 양심을 주로 이렇게 써요. 그렇죠? 여러분 양심은 뭐예요? 여기 양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거기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양심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것을 무시해 두다가 걸리면 그때 쓰지 마시고 그렇게 브레이크처럼 쓰지 마시고 엑셀처럼 쓰세요. 그럼 양심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나는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은 사실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건지 게으르게 살았던 양심에 걸리세요? 그럼 내 양심은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양심에 걸리세요? 그럼 내 양심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거짓되게 살았더니 내 양심에 걸려요? 내 양심은 나에게 진실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귀를 기울이는 것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많은 간단하고 명확한 걸 얻을 수 있어요. 대천사예요. 대천사를 만나는 건 어렵잖아요. 고개만 들면 그게 거기 있어요. 그렇죠? 뭐에 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을 지는 것만 봐도 거기서 진리가 있죠. 힌두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해가 타오르는 강과 해가 떠오르는 강과 해가 지는 강을 갖고 뭐 경배라고 예배 행위를 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일 수 있겠죠. 그럼 거기 담기는 의미가 있죠. 뭐예요? 우리 하루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이 준 하루를 시작해서 신이 준 하루를 끝낸다. 난 강으로부터 태어나서 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 의미는 있어요. 그것을 신성화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내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만 바라보면서도 인생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또 하루를 살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살아있는 게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삶의 질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보면 거기 보여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신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시는 건 뭐 하셔야 돼요? 불기둥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천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안에 불기둥이 뭔지. 그러면 내가 아 삶이 정말 소중해 라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느꼈어. 그냥 그렇게 영화 보고 감동받이 느끼고 집에서 똑같이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 정말 소중해 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불기둥이 뭐예요? 이 소중한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써야 될까? 아 그래 사람이 성실해야지. 그럼 내가 어디에 성실해야 될까? 내가 성실을 꽂혀놔. 계속 성실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필요해요. 그렇게 불기둥을 세우셨어요? 그럼 그것을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크게 바꿀 거예요. 하나님 인생 계획에 협조해 주세요. 거기에 이런 이런 디테일을 충해 주세요. 라고 하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대천사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럼 내가 적용해야 되는 불기둥을 찾아 나설 때 그것을 말하면 내 인생을 규정해 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은 그 계획이라는 함정에서부터 걸어나와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진짜 삶을 살게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계획 이상 이루게 만들 거예요. 계획에 빠졌을 때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건 뭐 조심스럽게 전 개척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개척하기 1년 전이에요. 저는 신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신학 가기 1년 전이에요. 전 미리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저는 올해 이제 다음 주에 재직 선거해야 될 건데 전 작년 이맘때까지 해도 내년에 내가 재직을 세울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어. 뭐 계획을 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계획대로 잘 되지도 않았고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요 1, 2, 3 하면 3단계 그레이드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이 잘 된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나름대로 이건 맞아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주자매가 저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랬거든요. 아 목사님 너는 어떻게 남의 순교회를 다니게 되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셔서 제가 다니기로 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아 말씀 중심적으로 목회하시니까 제가 이 교회를 다닐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주복에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키워볼까 그러지 않고 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목회해서 제가 그래서 정주자매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대천사를 바라보고 했더니 또 목회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럼 제 인생이 안 된 건 뭔 줄 아세요? 계획을 잘못 세워서 안 된 줄 아세요? 제 인생이 그걸 지켜야 될 걸 안 돼서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지켜야 했던 그 대천사도 가르쳐줬던 그 보편성을 내가 안 지켜서 잘못된 게 훨씬 많아요. 계획이 잘못해서 안 된 거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로. 진짜 마칠게요. 마무리. 무엇이 가를까요? 아, 아까 찬양 시간에 마지막 한 곡이 유연이가 작곡한 곡이에요. 작사를 제 이름으로 써놨는데 제가 작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예배 마침 기도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걸 그냥 가사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작사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제가 쓰던 단어들이어서 엄청 은혜롭더라고요. 곡조도 곡조지만 제가 쓰던 단어들이어서 이게 입에 착착 붙고 엄청 은혜롭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이 했고 제가 많이 하는 얘기죠. 어디서 차이가 발생해요? 내가 남 사는 거 환경, 나 사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계획이란 열매를 맺겠죠. 내가 남 사는 거 쳐다보면 나도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 나도 나 사는 거 쳐다보면 이렇게.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런 계획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반대로 뭘 보라는 거예요? 대천사를 쳐다보면 아 하나님이 저게 정말 맞다라고 하시고 그가 구름의 옷을 입었어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그 해 같은 얼굴이 있어요. 저게 맞아요. 그 불기둥에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위에 무지개도 보이네요. 그럼 내게 꿈꾸셨던 걸 이루실 거래요. 이걸 봤어요. 이걸 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하고 하겠죠. 내 환경,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 거,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 거 눈에 많이 들어오겠어요? 많이 안 들어오겠죠. 눈에 많이 안 들어와요.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차가 뭔지,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거 눈에 많이 들어올까요? 별로 안 들어와요. 내가 어느 쪽을 쳐다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천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 대천사가 있다고 상상하세요. 대천사가 이미지고 메타포지만 대천사를 상상하시고 바라보세요. 옛날 사람들처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같이 밝은 얼굴과 불기둥으로 내가 쳐다만 보면 보이게 우뚝 선 커다란 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실인지 진리인지 정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대천사가 거기 있어요. 지금 사실 너에게는 아주 유니크한 대답보다 누구나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지만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그 대답이 네 대답이라고 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그 불기둥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획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을 사실은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게 그 계획이에요. 때로는 그 계획으로부터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눈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쌓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 계획이 우상이신 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인생 계획이 우상 숭배이신 분 거기서 우리 탈출합시다. 그 인생 계획이 내 인생의 제일 머리 위에 꼭대기에 서서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죠. 사실 거미줄에 갇힌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막 몸을 움직일수록 더 막 쪼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인생 계획의 우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 좀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대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내가 그 대천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아버지 날 이 죄에서 건져주소서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만 감는다고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에 대천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지개를 머리 위에 펼치시고 태양같이 빛나시며 불기둥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무지개를 향하는 걸음인 것을 알고 오늘 불기둥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봐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을 보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면 내가 보이는 것을 보지 않을 터이니 주님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보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새로움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